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이지만 실제로는 그 17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전에 자기가 복음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뭐라는 생각하는 대로 딱딱 일정 시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오순절을 예루살렘 가서 지키는 걸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순 하면 열흘이잖아요. 하순, 중순, 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 하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이나 일정이 뒤로 미루어진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못 지키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던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발걸음이 좀 급하겠죠. 더 이상 늦어지거나 지체하면 안 되니까는요.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간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22절입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그 어느 날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면 붙잡혀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바울은 그 말을 개인적으로 순교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아니까 이때 바울이 붙잡히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만 순교로 연결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처음 붙잡힌다,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은 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시지만 이번 여행이 순교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오늘 보면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성도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 마지막이구나. 순교당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올라가면 아마 순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한번 들렸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 늦어.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시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순교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장로님들을 모셔와서 밤새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요. 뭐 했을까요? 다시는 못 만나니 우리 화끈하게 놉시다. 그래서 밤새도록 369, 369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놀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바울 쪽에서 보면 비장한 얘기일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과 교회 생활도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 핵심적인 얘기들만 했을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그 말씀은 오늘 다 전하지 못해요. 일부분만 전하지만 이게 교회 생활의 핵심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을 주로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우리의 구원과 적용하고 믿고 고백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죄가 해결됐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씻음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피 흘리심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믿고 고백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사건을 전혀 다른 쪽에다가 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임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 나를 구원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사랑의 교회는 목사님이 사람들 모아 개척함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교회 근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실제로는 건물을 사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지만 이 교회 근본 바탕은 터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기쁨의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수지 기쁨의 교회는 십자가 부활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대요. 값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지불했느냐? 예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대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2000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 지역의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거기는 프리먼이라는 지역인데 저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교회는 무려 20년 동안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던 교회고 제가 부임하기 전주에도 재직회 때 성도들이 뭐 우통을 벗고 뭐 죽인다 살린다 하고 선임 장로님이 일어나서 전부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뭐 난리가 났던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는 조금 한국과 달라요.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오고 놀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오는 목적이 신앙이 아니라 한국 사람, 한국말, 한국 음식, 한국 사람하고 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서 생기던 일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민교회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부임했는데요. 아,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까지 교회, 뭐 저까지 교회, 교회를 자기가 예배하고 섬기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하는데 아,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까지 교회, 저까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교회, 저까지 교회니까는 뭐 소리 못 지를 이유 없죠. 어차피 이까지 교회인데. 뭐 주먹줄 왜 못해? 이까지 교회인데. 그죠? 안 그런가요? 예? 집에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야! 에이! 이렇게 부르면 화나면 못할 게 없어요. 어차피 야인데 뭐. 어차피 의인데 뭐. 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은요, 패치는요, 항상 사모님을 왕후마마인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 왕후마마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분은 화나면 말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왕후마마 앞에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고신의대 그 교목하시는 목사님인데 가끔 밥 먹자고 카톡이 와요. 근데 이렇게 와요. 오늘 저녁에 밥회 있습니다. 밥 먹는 모임을 밥회라고 그분은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아가씨 동반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들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할머니세요. 손주가 몇이야. 근데 할머니인데도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꼭 아가씨라고 불러. 그래서 밥회 사모님 동반 그러면 전부 다 사모님들 모시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부인을 왕후마마, 부인을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것과 어이, 야, 이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교회를 그까짓 거 그러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수습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 예배를 드리고 2001년 첫째 주부터 에베소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했냐면 1년 10개월을 했어요. 1년이 놀래는 분들만 감사합니다. 6장이거든요. 에베소서가 6장인데 1년 10개월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되게 길게 했어요. 50분에서 110분 사이를요. 그래서 1년 10개월을 했어요. 66권 중에 왜 굳이 에베소서인가?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한 교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성도들이 맑기도 잘 알아듣고 말씀도 잘 따라오고 저 반응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이 생기고 막 그런 증거들이 7개월쯤 되니까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7개월 되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을 훈련시켰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공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적인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교사 모임 때 기도한다든지 뭐 성가대에서 기도한다든지 뭐 셀 모임에 기도한다든지 모든 기도와 관계된 것에 예외 없음. 두 번째, 집에서 부부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부부가 불 끄고 교회 얘기해. 그럼 그때도 예외 없음.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둘러앉아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가 나와. 그때도 예외 없음.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교회, 그런 말 이제 못 씁니다.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이 말도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교회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말도 있지만 에베소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기관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예배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원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예배 시간에 연습시켰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는 이걸 계속 반복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막 여러분의 얼굴도 우리도 해요. 막 이런 얼굴이 역력해요.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막 그죠? 막 하고 싶죠 지금 막. 이쪽은 안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는 이해가 되시죠? 표현이 앞뒤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문장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보물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수지매 기쁨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재직회를 두 달에 한 번 해요. 근데 20년 동안 싸운 교회라 아주 싸움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바로 전시체제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A팀, B팀으로 딱 누르고 벌써 눈이, 눈빛이 달라지고 벌써 몸짓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딱 시작하면요. 출석 부르고 이제 회의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러잖아요. 목사님! 막 이래요. 의자! 딱 벌써 이제 그런 거 아세요?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잘 모르시는.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썸빵을 날리는 거예요. 먼저 누가 한 대 치는 거예요.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하면 벌써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갈지 어떤 성도를 잡을지 벌써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예, 집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러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니요. 탁 치고 일어나. 탁 치고 이러고 일어나. 이제 한바탕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일어났는데 뒤에서 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읊어야 돼. 룰이 바뀌었어. 읊어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 하나님이 보물, 거룩과 영광 이런 얘기를요 이루고 얘기할 강심장이 없어요. 그 고백을 이루고 얘기한다면 저는 열에 아홉은 그 사람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으장! 그리고 치고 일어나는데 읊어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러더니 이제 처음 하니까 이제 뻘쭘한 거예요. 그러니까 뜸성뜸성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 흘려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치의 기쁨의 교회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갑자기 톤이 꺾이는 거야. 참 저희 교회가 회의만 하면 전쟁이었는데요. 몇 번의 계기로 저희 교회가 그다음부터는 무슨 회의를 해도 깔깔걸 웃고 화기해야 하고 재밌는, 회의한다 그러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변하는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의견을 내거나 교회에 대한 고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만 밝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독한 말, 악한 말을 쏟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고 옷을 벗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 지르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뛰쳐나가거나 하여튼 일어나서 말 말려면 읊어야 된다니까 읊기만 하는 사람은 톤이 꺾이고 김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옛날에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집사가 뭐 졌다.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읽기만 하면 사람이 말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쟁터였던 교회가 큰 전환을 갖는 첫 번째 계기가 에베소 설교를 1년 10개월 들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듣기도 했지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되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저희 교회 회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제 제자아이가 합동층 목사인데 담임 목사 그때 3년 차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겠다고 저 서울에서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왜? 목회를 10년 하셨는데 목회가 뭐든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 10년 했더니 은혜더라고 그랬더니 야, 진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단둘이 있잖아, 단둘이. 그러니까 정말 속 얘기 해보세요. 목회해보니까 목회가 뭐예요? 제가 목이 뭐야? 목회가 은혜더라고. 이 친구가 정말 목사님 이럴 거예요? 우리 둘이 있는데 속 얘기 해보세요. 목회해봤더니 목회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를 요만할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제가 그랬어요. 목회했더니 목회가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더라고.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수습이 되기도 하고 부흥이 되기도 하고 결국 목회가 뭐냐? 깨달은 게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게 목회라는 걸 깨달았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수업을 하는데 아 조만한 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교실에 집어넣고 수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놀라서요? 5살, 6살 먹은 애부터 100살 먹은 어르신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전쟁 통해 학교 근처도 못 간 분부터 박사학위, 박사 이후 과정까지 아 이게 또 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과 50년 다닌 사람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그러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무 관계 없는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톡톡한 단어를 두 개 쓰세요. 하나는 내 교회 이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또 교회를 내 교회. 그 다음에 뭐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면서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기만 하시나요? 그분이 붙드시고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간증이 많아요, 미국에서. 근데 좀 긴 간증 하나만 할 거예요. 옛날엔 두 개 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하나만.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 미국을 잘 모르니까 저희 동네에 호수가 하나가 있어요. 쉐봇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호수니까 그냥 좀 커요. 좀 크진 않아요. 그냥 한 바퀴 도는데 빠른 걸음으로 4시간 반. 야, 크지는 않아요. 뭐 그게 뭐가 커?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데 그게 뭐가 커? 뭐 그냥 동네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가 끝난 뒤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편한 복장으로 그 쉐봇 호수가 주차장에 집결해라. 제가 이렇게 노을 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호수가 강가 바다에서. 그래서 성도들과 노을 지는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쭉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거의 다 그 동네에서 산 지 20년이 넘은 분인데 약 반은 그 호수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동네 안에 있는 호수인데 반은 들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대요. 두 가정인가만 그 호수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미국은 영화에서 보는 미국과 현실의 미국은 너무 달라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미국을 가면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대개 세탁소, 청소, 식당에서 설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때 좀 있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28에서 31살 사이에 홀로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애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는데 영어 못하죠. 운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복잡해. 새벽에 걸어서 식당을 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식당이 끝나면 사무실들을 맡아서 또 청소를 해요.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세탁소에 가서 닫힌 세탁소를 따고 들어가서 단추 달고 찢어진 거, 옷 단추리고 이런 거를 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잡을 두 개, 세 개씩 해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나와서 12시, 1시에 집에 들어가요. 미국을 사는데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호수가 있지만 거기를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교회 다닌 사람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다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어르신들을 비행기 태워서 캐나다로 효도 관광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통이 좀 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마흔에 나고 마흔여덟에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집안이 몰락한 뒤에 오랜 시간 저를 식모살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이 실존 저희 어머니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도 못하는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7년이 지났을 때 저희 교회는 가장 많이 부흥됐어요. 약 9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재정도 넉넉했어요. 아주. 그래서 예결산을 짤 때 12월 말에 재정을 짜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7년 전에 성도들에게 효도 강강을 약속했는데 이제 영주권도 나왔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니까 어른들 효도 강강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재정을 짤 때 그것을 꼭 넣어달라. 근데 뭐 재정위원들이 야박할 이유가 없어요. 재정이 막 넘칠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만 원 정도를 효도 관광비로 뽑았어요. 당회 통과하고 재직회 통과하고 공동회 통과하고 다 통과됐어요. 통과하자마자 어른들을 모았어요. 모았더니 대부분이 제가 효도 관광 얘기를 한 이후에 오신 분들이야. 기회가 아홉 배나 부흥해서. 그리고 몇몇 남은 분들도 7년 전이니까 기억도 잘 못해. 저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에게 한 달에 50달러씩만 모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 되면 표를 한몫에 사서 딱 단체로 효도 관광 갑니다. 그 외 모든 비용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어른들이요, 10달 동안 마치 난생 처음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행복해 하는 거예요. 동네를 벗어난 적 없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여행을 간다니까요. 드디어 비행기표를 다 샀어요. 그리고 제가 재정부장님에게 얘기했어요. 한 달 뒤에 떠납니다. 재정 미리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주부에다 광고를 했어요. 한 달 뒤에 효도 관광 갑니다.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말도 못하게 산만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웬만한 교회 부흥회 만큼 뜨거워요. 근데 예배가 너무 스차르란 거예요. 성도들이 다 정신이 딴 데 빠져 있어. 예배가 끝난 뒤에 교회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도 없대요. 아니에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도들이 도대체 예배에 집중을 안 합니다. 제가 알아야 수습할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리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이 지난주 효도관광 광고를 듣고 여론이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사업도 하는 거 아니고 어른들 놀러 가는데 천만 원씩 쓰는 건 낭비라는 여론이 돌았대요. 제가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다 찬성했거든요. 찬성해놓고 집행하려니까 반대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가 수지 기쁨의 교회 같아요. 거의 7, 80%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게 그 7, 80%가 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교회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들도 하지 못한 효도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된 순수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가운데 낑겼습니다. 효도 관광 안 가면 어른들 다 시험 들 거고 밀어붙이면 젊은 성도들 상처받을 텐데 제가 두 세대에 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 저희 교회 다니다가 시애틀로 이사간 비행기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로 이사간 성도가 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내일 교회 앞에 11시경에 지나갈 예정인데 목사님 사모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길가에 서 있으래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피곤해요. 그 길이 몇 차선이냐면 왕복 8차선이에요. 차가 날아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3년 만에 성도가 보고 싶다고 길에 서 있으려니까 우리 부부가 꽃단장을 해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잉! 이게 어느 차인지 모르고 지나가기만 하면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고 싶다니까 웃는 얼굴 보고 지나가라고. 근데 한참 있는데 차가 와서 탁 쓰더니 창문이 열리는데 그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두툼한 봉투를 넘기면서 너무 바쁘니까 그냥 갈게. 다음에 와서 그때 식사해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3년 만에 떠난 성도가 나타나서 봉투를 열었더니 현금으로 4천 달러. 요새 환율로 하면 약 500만 원 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인데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근데 이은성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자기를 단둘이 만나재요. 정말 이놈의 인기는 할머니도 단둘이 만나재.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가 그랬어요. 가서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게 아니면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와.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면 전화해. 그럼 내가 바로 따라 나가서 내가 상담할게. 한 시간 뒤에 집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봉투를 내밀어.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 약 120만 원 정도의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경기요구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동네에 금식기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원장인데 두 분이 동기동창이에요. 친구가 기도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봤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음이 짠한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데 $1,000가 모이면 그때 거기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오늘이 $1,000가 모인 날인 거예요. 수표를 써서 봉투에 집어넣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얘야 더 급한 데가 있다. 이은성 목사를 찾아서 그거를 거기다 먼저 전달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길에서 $8,000를 받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걸 묶음을 헌금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재정부장님한테 불러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효도강강 $8,000를 다른 성도들이 연락이 와서 헌금했다. 통에 놓으니까 수입 잡고 헌금이니까 수입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지출시켜라. 효도강강비로. 예배가 끝났는데 효도강강비가 지출됐다니까 누군가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부장님이 불러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했는지를 얘기하니까 온 성도가 효도강강에 대해서 한마디 토를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반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을 이루신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다 드러나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어. 4박 5일을 캘거리로 날아가서 캐나다를 아셔야 되는데 밴프, 자스퍼 그쪽을 막 저희들이 어른들 다 여행을 시켜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역사는 그 다음부터예요. 만 1년 동안 52주 중에 좀 빠졌어요. 매주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매주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전만 되면 전화가 와요. 간첩 접선 같아요. 이런 거예요. 산호제 종교서관이란 책방이 있는데 내일 토요일 11시 산호제 종교서관에 가시면 입구에 파란 쇼핑백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은성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 봉투를 넘깁니다. 거기에 헌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의 52주 중에 거의 매주를 작게는 $1,000, 많을 때는 $2,500,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주말만 되면 전화가 와서 길거리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요. 근데 거짓말같이 딱 1년이 그랬어요. 몇 번 듬성듬성 빠졌지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 바깥에서 헌금 들고 와 그랬대요.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어쩌다 한 번이면 되지 매주. 우리 목사님은 거의 매주 그런다.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재정부도 안 오는, 아는 거야. 더 이상 헌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저한테 중간에 보고하기를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길거리에서 받아서 헌금통에 집어넣은 돈이 $8만 달러가 조금 안 된대요. 한국 돈으로 거의 1억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100달러, 200달러 넣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1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8,000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10배인 8만 달러를 주셨나요? 그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은성아! 이런 소리가 들린 적은 없어요. 들린 적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탁! 어떤 문장이 떠오르냐면 네가 강대상에서 한 말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쓴 거에 대한 보너스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10배를 주셨나요?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목사가 강대상에서 뱉은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쓴 거에 대한 보너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의외로 또 다른 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교회는 이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회의를 하면 어떤 분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이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규모 갖고는 그렇게 큰 일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손을 들어서 재정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지금 잔액이 어떻고 예비비가 어떻고 재정의 지금 교회 흐름을 갖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사실이죠.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숫자와 재정이라는 얘기로만 회의를 끌고 가려면 교회나 일반 회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에 맞춰 일하고 숫자의 규모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무리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벅차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힘든 요소가 있지만 이 짐을 짊어집시다. 감당합시다.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뛰어들면 숫자가 작아서 문제는 하나님이 숫자를 늘려서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재정이 약해서 못하는 부분이라면 재정을 채워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딘 줄 아시겠죠? 재정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은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들어도 그 짐을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방법으로 채우시는 놀라움을 체험했어요. 저는 최근에 숫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저희 병원에서 봅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은 그냥 일반 병원이에요. 그런데 전 직원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이단이 아닌 한 한국 국적의 선교사는 100% 무료예요. 1년에 약 3,500명이 와서 진료를 받으세요. 저희 병원의 간호사 의사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생활을 책임지고 파송한 선교사가 23명이에요. 저희 병원은 병원이면서 교회면서 선교 공동체예요. 이거는 병원을 좀 아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간호사들은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50%가 장롱 면허예요. 졸업만 했지 병원에 한 번도 근무하지는 않는 사람이 50%예요. 근데 그 50%가 주로 어디로 진출하냐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간호대학이 많은데 50%는 절대 간호사를 안 해. 그냥 자격만 따고. 근데 50%의 대다수는 서울로 와. 그리고 나머지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러고 나서 작은 병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으로는 거의 오는 기회가 드문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은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아야 돼.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8%, 7%예요. 근데 간호사 구하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믿음이 좋아야 돼. 거기다가 또 선교에 헌신돼야 돼. 날마다 한 시간씩 예배를 드려야 돼. 1년 동안 들어왔으면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돼. 또 수시로 단기 선교를 가야 돼. 중보 기도를 해야 돼. 또 그룹들이 나는 중국팀, 무슨 팀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관심 지역에 있어서 거기를 연구하고 그쪽 선교사님들이 오면 또 대접하고 뭐 별걸 다. 그냥 간호사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다 맞는 간호사를 어디서 구해요?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간호사가 세 명이 동시에 그만뒀어요. 애기 날 딸이 가까워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만둬야 돼요. 병원은 등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와 간호사 수를 매겨서 간호사 수가 많으면 서비스 질이 높은 거거든요. 간호사가 많다는 거. 그럼 나라에서 덤으로 돈을 줘요. 그게 등급제, 등급을 이렇게 매겨서. 그리고 맨 밑에 등부로 떨어지면 1원도 안 줘요. 저희 병원은 달랑달랑 등급제에 걸터 있는데 세 사람이 그만두니까 등급제를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아요. 조그만 병원에서 몇 천만 원씩 나라에서 나오면 그게 엄청 큰 돈이거든요. 한 명 나가도 그 자리를 채우기 어려운데 세 사람을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제는 완전히 등급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간호사가 다섯 명이 이력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섯 명 중에서 부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헌신 공동체에 사람이 없으니까 타도시에서 이력서를 들고 이 병원이 선교본인지 알고 왔다면서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강남의 큰 병원의 간호사인데 그 강남의 큰 병원의 간호사를 놓고 기차를 타고 저희 병원에 온 거예요. 면접을 하는데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서 채우고 옆 동네에서 안 되니까 서울에서까지도 사람을 불러 자리를 채우시는구나.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날 제가 설교 시간이었어요.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부산이라는 지방에 있는 지방병원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지방병원이 아니다. 어저께 강남 출신이 하나 들어왔다. 이제 우리 병원은 강남 스타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막 이랬더니 직원들이 막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도 채우시는구나. 몇 년 전에는 저희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저희 병원은 되게 작아요. 근데 수술은 대학병원급의 수술을 해요. 주로 암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교수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조그만 병원을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의사를. 하루는 병원장님이 서면이라는 데 아시나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붙들고 인사하더래요. 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럼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병원의 의사라고 하더래요. 저희 병원장님이 순간 전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산부인과는 아닌 거야.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갔다가 막 소리 지르고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혹시 산부인과 의사 하나 안 필요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왜 집에 있냐 했더니 아기를 낳고 키우느라고 병원을 휴직 중인데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저희 병원이 암수술 많이 했냐 했더니 전에 큰 병원에 있어서 암수술이나 대수술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 그럼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해라.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요. 식구들이 교회에다가 십일조를 다 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리고 식구들이 공동통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십일조를 거다 또 내요. 가족들이. 그리고 자기네 가족끼리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모은 11조로 선교사들 후원금을 대는 선교가족이야. 완전히 우리 병원 스와일이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의사를 길거리에서. 그래서 저희 병원이 사람이 빌 때마다 채워지는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면 모든 자질한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저는 수지 기쁨의 교회가 이제까지 은혜롭게 복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왔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회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돈 얘기에 너무 예민하거나 숫자에 예민하기보다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건가요? 그러면 힘들어도 합시다. 버거워도 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숫자의 문제냐? 하나님이 채우시고 재정의 문제냐? 재정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수지 기쁨의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섬기는 원리는 세상 원리는 안 돼요. 이런 특별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를 섬기는 원리도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9절에 얘기했어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겸손의 원리, 두 번째는 눈물의 원리, 세 번째는 인내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숨기는 원리, 나를 감추는 원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 때가 내가 앞장설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일이 아무리답게 마무리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그리고 나는 숨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목인 뭐예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심이 영광인 거예요. 성도들이 박수 쳐주는 게 영광이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심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헌신한 내용의 끝부분은 내가 아니에요. 끝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나는 감추고 숨기는 원리인 거예요. 난 뭔가, 목이 뭐예요? 쓰임받은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사람이 알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쓰심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지 기쁨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헌금할 때 항상 무명으로 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재장부장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한 봉투 중에 얼마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내 거다. 꼭 매주 가서 밝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왜 무명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명으로 하면 자기를 감추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감추는 겸손함을 빙자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박수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나는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를 때도 나자가 많이 들어간 노래는 싫어해요. 뭐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 안 불러요. 젊은 분들 이런 노래 알아요? 나나나나나나 촤 이런 노래 알아요? 최연이라는 가수 노래인데 그런 노래 안 불러요. 나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제가 외국 신학 차트를 책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단어들을 제가 자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줍음, 이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제가 신학책에서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귀한 표현인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안 써서 부흥에 다서 이런 말을 하다가 잘못해서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강사로 비춰질까 봐 너무 귀한 말인데도 꾹 참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고신 신대원의 박영돈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성령론으로 석사 박사를 받고 그 고신이라는 교단의 지금 조직 신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책을 세 권 썼는데 최근에 또 한 권 나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세 권 썼는데 두 권이 성령론, 하나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성령론에 대한 책 속에서 놀랍게도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수줍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제 제가 써도 되죠. 한국의 보수교단의 교수가 쓰니까 이제 시비 걸리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수줍어한단 말이 있냐? 없어요. 근데 왜 서양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면 마치 느낌에 하나님이, 요새 이런 말 있죠, 샤이 트럼프, 샤이 보수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샤이한 것처럼, 예? 수줍음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연구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끝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일한 분은 예수님인데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요. 자기는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박수 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른 일어나서 산으로 피해버리세요. 어느 때는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 제자들을 보고 먼저 그 길을 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도 그 박수 받는 자리에서 피해버리세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지만 그 일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지 자기를 높임이 아닌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별명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별명 중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별명도 있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성령님이 뭘 하시느냐? 놀랍게도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야.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임과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고백되도록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역사의 끝이 성령이 아니라 역사의 끝이 예수인 거예요. 또 하나 하는데 그분이 오면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그 말은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많은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고 그것이 정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끝은 놀랍게도 성령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알아요. 절대 안 읽을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얘기드렸어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성령을 주제로 설교한 것이 있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주시라 가르치니라. 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라. 예수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로 시작해서 28장 바울이 셋집에서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막는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은 언제나 설교가 예수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강조할 때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결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 번이나 음성을 발하시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신 예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놀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끝에는 자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서로 높인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한 자기가 아니라 서로서로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일한 분은 정작 한 발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수줍음의 원리, 마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수줍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서로 높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도 겸손의 원리, 나를 감춤의 원리, 가로 열고 수줍음의 원리여야 돼요. 내가 앞장서지만, 내가 그 짐을 지지만, 그러나 끝은 나는 한 발로 물어서고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유익.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눈물의 원리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안 돼서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 남자 성도님들은 듣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몰라. 자, 여성도님들, 그 인간을 사랑한 그날부터 참 많이 우셨죠? 지 때문에 우는데 왜 우냐고 성질도 내죠? 지 때문에 우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아까운 노래가 한국에서 사라지고 잊혀졌어요.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노래를 제가 불러도 돼요? 제가 조금만 부를 거예요. 다 부르면 여러분이 막 같이 합창할까 봐 조금만. 근데 제가 율동교사를 7년 했어요. 그래서 한 3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손끝이 살아있습니다. 이 노래는 또 율동도 괜찮아. 그 잊혀진 명곡은 이런 노래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노래인데 아세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꼭 끝에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내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이런 노래 아세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의 눈물에 씨앗을 심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해. 그러면 눈물의 씨앗에서 눈물의 싹이 나와요. 더 사랑하잖아요. 눈물의 잎이 나와요. 더 사랑하잖아요. 눈물의 꽃이 펴요. 더 사랑하잖아요. 눈물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아이셋을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로서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뭐 다 그러면서 크고, 뭐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그러지만 돌아앉아서 울자. 어렸을 때 애들이 맞고 들어오면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맞고 들어와? 그러지만 돌아서서 저 녀석이 얼마나 아플까? 맞은 데 얼굴에 상처가 남지는 않을까? 애들이 원하는 대학을 한 번에 탁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할 때, 괜찮아, 남자들 가면 재수도 하는 거지 뭐. 그렇지만 돌아서서 아이가 또 1년 동안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갑자기 애가 군대를 간다고 그럴 때,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깨어져서 결혼이 늦춰질 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괜찮아라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은 돌아서 앉아서 말없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많이 울죠.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93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88세 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신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유 없이. 미국에서.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혼수 상태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면회도 불가능했대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건강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면회도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은 좋은 게 있어요. 나 목사다 그러면요 또 못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담당 의사 만나서 나 목사다, 우리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랑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님이랑 담당 백인 목사 의사가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데 전혀 의식이 없어요. 소리 질러도 모르시고 꼬집어도 꿈쩍도 안 하세요. 의사가 그래요. 쓰러지셨는데 왜 쓰러졌는지 지금 찾아내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연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병명을 알아도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실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접고 일단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대요. 그때 저희 아이들 셋이 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연년생으로. 근데 그때가 학기말 고사 때였어요. 제가 전화해서 와라! 해서 애들이 왔는데 할머니가 살아나셔. 그러면 애들 한 학기 등록금에 한 학기 자체가 날아가는 거에, 미국은 또 갑자기 비행기 타면 평소 요금의 기본 3배 이상이거든요. 천문학적 돈이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들에게 좀 기다려봐! 그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애들이 아빠는 돈이 중요해, 할머니가 중요해. 왜 연락 안 했어? 또 이래도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도 못하고 오지마도 못하는 애매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아이의 대표 주자인 저희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손주는 실제로는 아들뿐이에요. 마흔에 나시고 저희 아들을 거의 75세에서 손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손자 봐야 될 때 아들 손자를 봤으니까 68세인가에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정말 특별하죠. 제가 신방 다니다가 어머니 애들 들어왔어요 이렇게 전화하면요, 딸들은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놈도 안 들어왔다 그러세요. 애들 저녁 먹었어요? 딸들은 먹었어. 아들은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안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놈도 안 먹었다. 쫄쫄이 굶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외자예요. 이삭이에요. 삭. 놀래지 마.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전혀 의식이 없어. 어쩌면 오늘 밤에 네가 비행기를 타고 와도 타고 오는 중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어. 그러니까 손주 셋을 대표해서 일단 네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드려. 내가 수화기를 할머니 귀에다 대줄게. 그리고 전화기를 어머니 귀에다 드렸는데 저희 아들이 막 소리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당장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할머니 기다리세요. 소리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불러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던 저희 어머니께서 손주가 소리소리 지르고 우는 수화기를 귀에다 대드렸더니요, 거짓말같이 몸은 미동도 안 하는데 이쪽 눈에서 수화기 된 쪽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요, 이 볼을 타고 이렇게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면서 여기가 다 젖는 거예요. 전 지금도 신비로워요. 소리 질러도 모르고 꼬집어도 꿈쩍도 않던 어머니가 손주 목소리를 들렸더니 우는 손주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해가 되시, 여기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다 젖어서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펑 젖을 정도로. 그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모는 그 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은 자식 생각을 하나 보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부모에게 자식이 뭔지, 부모의 눈물이 뭔지를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린다고 은혜 받았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잘 흘리는 거 보니 믿음이 좋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새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다 같이 찬양할 때, 서로를 높여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분명히 눈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은혜 받은 증거다. 눈물이 은혜 받은 증거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눈물이 있으면 믿음이 좋다, 이 뜻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새 내가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 은혜 가운데 있어. 예수 믿는 이 삶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거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하면서도 저는 눈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지 사랑의 교회가 맹숭맹숭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눈물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아까 물어봤더니 안다고 그러세요. 옛날에 두라노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그 친구는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한 다섯 살 정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도 저한테 형형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형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줘 그래요.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말을 끼고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형, 왜?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놀라지 마. 그래요. 뭘 놀라? 그랬더니 내가 예배 시간에 아마 많이 울 거야. 많이 우는 거에 놀라지 마. 그래요. 왜 많이 울어? 그랬더니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때부턴가 자기 마음이 모래처럼 푸석푸석하고 메말라지더래요.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뜨거움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목회가, 개척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메마른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다가 목이 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고, 어느부터 자기가 눈물이 많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아는데 형이 놀랄까 봐 갑자기 찬양 부르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막, 그러니까 형 놀라지 마.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이 있어. 그래, 뭐야? 그랬더니 그 동네가 새로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새로 이사를 들어오면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보면 그런대요. 교회 다니시오? 그런대요. 예, 그러면 저 교회 가시오? 그런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가요? 그 목사가 순수해.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왜 순수해? 잘 울어.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동네 사람도 울보 목사라고 소문이 나서 눈물이 많은 목사를 보니 때묻지 않은 순수 목사라고 동네 전도 이사를 오는데 십자가나 성경이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교회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 눈물 때문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마음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 속에 눈물이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셔. 하나님 중심적이셔.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되도록 결정해.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인정해드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걸로 끝나지 말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는 새벽에 또는 여러분이 각자 조용한 시간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하나가 되어서 일을 지혜롭게 해. 믿음으로 결정해. 당회를 존경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존경으로 끝나지 않고 당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장로님들의 믿음의 생각과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중심의 사고 가운데서 당회의 결정이 언제나 은혜롭고 덕스럽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눈물로. 참 신기하죠.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한 사람도 우리는 강하다, 분명하다, 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의 뜨거운 눈물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뜨거운 눈물에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쁜 일 있을 때 다 같이 눈물 속에 기뻐하고 교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교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얘기합니다. 참고 인내의 원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화려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하면서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은 화려한 게 아니라 우직한 거예요. 화려한 게 아니라 한결같음이어야 돼요. 저는 30대에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청빙받은 교회는 애까지 다 합해서 3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30명도 안 되는데 한 가정이 11명이야. 그러니까 한 가정 신방하면 3분의 1 신방 끝난 거야. 제재 때 그 가정에서 반대하면 하나도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일이 마땅한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11가정을 빼고 나면 그중에 신방하거나 뭐하고 나면 나머지 몇 가정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국으로 날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한 번은요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여기서 차 타고 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고 배 타고 하고 하루에 입체로 그렇게 집회를 다녔어요. 어느 때는 이쪽에서 저쪽 교회 가는데 어려워서 오토바이 매달려서 다음 교회. 연예인같이 살았어요. 그러는데 청빙받은 교회가 30명도 안 돼. 애까지 다 합해서. 한 가정이 11가정이야.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일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국으로 날아다니는 나를 왜 이렇게 우두커니 앉혀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때는 전국으로 훨훨 날아다니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가만히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헌신이고요. 가만히 있는 게 충성이고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대지 말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의 싸움이구나. 아, 믿음의 길은 화려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으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직히 지키고 견디는 싸움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바울에게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답할지 이미 알아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수를 그렇게 피토하듯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돈을 던질 때, 욕하고 조롱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묵묵히 참고. 당신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전심으로 다가갔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오해하고 엉뚱하게 반응할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참고. 한없이 퍼주고 나눠줬는데 성도들 속에 헛소문이 돌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참고. 깨달았어요. 아, 믿음의 깊은 수준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우직히 묵묵히 지켜내는 싸움이구나. 힘들다고 홀탁 엎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휙 떠나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며 직분이라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이 위대한 믿음이구나. 저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시도 읽지만 실제로 수필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그분의 수필집 한 권을 선물했는데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책에서 기적 같은 한 문장을 찾아냈어요. 너무 놀라운 문장이에요. 그 문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너무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나무가 거목이 되려면요,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야 거목이 돼요. 믿음의 성숙과 단단함도 묵묵히 있으라는 자리에서 비바람을 맞아야 영적으로 깊어지고요, 영적인 무게가 생기고요, 중심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나요? 참고, 인내의 원리, 견딤의 원리.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내는 것이 탁월한 믿음의 원리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수지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교회에게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세상의 원리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놀라운 교회는 겸손의 원리, 나를 감춤의 원리, 가로 열고 수줍음의 원리, 두 번째 눈물의 원리, 세 번째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원리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이루고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요새 혼탁한 교계 가운데 이런 견고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